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자기야!
KBS 오디오북
어항을 깨고 바다로 간다. 김예지 지음, 성우 유인선 읽음.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많은 사람은 내가 정치판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다. 나와 같은 소수자가 나서서 장애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외치는 것을 오버라고 생각하며 그보다는 마치 바비 인형처럼 생긋생긋 웃으면서 유순하고 미지근한 말을 할 것을 기대한다. 처음 국회에 들어왔을 때도 그런 식의 내리깔아보는 분위기가 있었고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지금도 다를 바 없다. 심지어 내가 우리 당의 최고위원으로 임명되자 전에 우리 당의 대표를 지냈던 사람은 돌고 돌아 김예지에게 갔을 것이라고 방송 인터뷰 중에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장애인 국회의원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정도면 그나마 다행이다. 어쩌면 기대하지 않는 걸 넘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목소리를 내고 세상에서 주목받는 게 썩 달갑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논리는 아마 이런 게 아닐까? 대한민국을 위해 큰일을 해야 할 중요한 정치적 리더들이 있고 이 정치판을 주도하는 그들의 말이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고 잡음 없이 가 닿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나처럼 하찮은 국회의원이 내는 소수자의 목소리 같은 건 적절히 조미료 정도만 사용되다가 쑥 빠져야 한다. 이처럼 훈수어린 시선을 모르는 바 아니다. 돌고 돌아서 나에게 왔을 수도 있다. 그게 뭐 어떻단 말인가? 그런 식의 오만한 말로 나의 행보를 규정하든 말든 상관없다. 나는 내 갈 길을 갈 뿐이다. 조이와 함께 사람들이 안내경과 함께 다니는 시각장애인에 관해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적었는데 이쯤에서 나는 조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3월 24일부터 나와 같이 사는 생명체 8살 노란색 레브라도 리트리버 중인 조이는 나의 눈이자 친구이며 가족이고 내 신체의 일부다. 안내견들은 태어나자마자 안내견 학교에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기쁨이라는 뜻의 조이만큼 이 친구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 또 있을까. 외동이어서 혼자 자랐던 나는 어린 시절 늘 동생처럼 곁에 있던 반려견에 대한 애착이 있었다. 안내견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2000년, 나는 창조라는 범상치 않은 이름을 가진 첫 번째 안내견을 만났다. 창조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말 듬직했다. 언제나 당당했고 씩씩했고 나를 배려하며 든든하게 함께해 주었다. 창조와 대학 시절을 함께하면서 내 활동 범위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또 행복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같이 싸우기도 많이 싸웠다. 안내견을 거절하는 곳이 워낙 많았고 안내견에 대한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분들도 드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조는 미국에서 긴 유학생활을 함께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았다. 은퇴하여 좋은 가족 곁에서 노후를 보내기로 하고 그 다음 나와 함께한 친구는 찬미였다. 2009년에 만난 찬미는 아름다움을 찬양한다는 이름과 꼭 어울리게 음악성이 유난히 좋았다. 언제 곡이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심지어는 내가 실수하는 부분에서 반응할 정도였다. 찬미와 함께 다양한 연주회를 함께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박수를 받았는지 모른다. 찬미와도 2018년까지 9년을 함께하고 은퇴했다. 반려견들은 보통 만 1.5세부터 2세의 활동을 시작해 만 8세부터 10세에 은퇴하고 노년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가정으로 입양된다. 조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온 안내견이다. 2020년 4월 세간의 관심을 받고 논란이 됐던 것처럼 그간 우리 국회는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을 본회의장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제148조를 근거로 본회의장 내 안내견 출입을 거부해왔다. 시각장애인의 파트너를 물건으로 보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처사이며 장애인복지법을 만든 입법기관이 안내견 출입을 반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사실상 이미 5월 29일 등원하기 전부터 나는 조이와 함께 국회 본청이나 소통관 등을 자유롭게 다니며 선대위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논란이 다소 어리둥절하기도 했다. 국회 사무처는 결국 조이의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했다. 카메라를 좋아하고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본격적으로 국회 안에 위풍당당 발을 내디딘 조이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사람들은 조이에게 비례대표 0번이자 국계대표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많은 사랑을 보내주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나보다 조이를 먼저 알아보고 반겨주신다. 내가 누군지 알아도 조이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같이 사진을 찍고 싶어 한다. 심지어 조이는 나와 인사하려고 다가오는 분들께 자기가 먼저 냄새를 맡으며 인사하려는 습관도 있다. 워낙 자신감이 넘치면서 발랄한 성격을 가진 덕분이다. 조이는 일단 카메라를 좋아한다. 말을 안 듣다가도 카메라가 딱 오면 갑자기 정자세를 하고 늠름해진다. 카메라 앞에서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각이 잡히고 집중을 더 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자기가 주목받는 것도 즐긴다. 또 익숙한 사람보다는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 받는 걸 좋아하고 자기를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단번에 알아챈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서 관심 받는 것을 좋아하는 건 놀라울 정도다. 예전에 현 대통령이 당선인이었던 시절 오찬 자리가 있었는데 당선인이 푹신한 방석을 준비해 두었다는 걸 알려주기도 전에 조이가 태연스럽게 거기 가서 앉아 모두가 웃었다. 안내견은 다 순종적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편견이다. 그들도 엄연한 생명체인 만큼 자기 나름의 개성과 고집이 있기 마련이다. 조이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을 지녔다. 조이는 안내견의 성격이라고 짐작되는 것들을 거부하는 스타일이다.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하고 싶지 않은 건 절대 하지 않는다. 손님이 와서 비켜달라고 하면 싫다는 것을 명백하게 표현하고 산책할 때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거길 꼭 가야 한다. 원하지 않을 때는 함께 가기를 거부하기도 하고 원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쟁취하려고 한다. 나는 고집 센 조이와 협상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 조이는 사람을 좋아하고 관심 받는 걸 즐기는 사랑스러운 존재다. 가끔 주위에선 이 친구를 조이 보좌관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보좌관이 저렇게 상전이면 일하기 힘들 거예요 라고 말해준다. 조이도 개로서 저 나름의 정치를 하고 나도 인간으로서 내 나름의 정치를 한다. 나는 조이와 내가 많이 닮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KBS 오디오북!
강한 존재와 약한 존재. 창조와 찬미, 그리고 조이까지. 개와 함께한 시절은 어느덧 10여 년이 흘렀다. 이들에게서 내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느끼고 도움을 받았을까? 동물은 내게 많은 생각을 던져준다. 사람과 동물의 권력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역시 사람이 동물보단 더 강한 권력을 지닌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개는 결국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편의를 위해 행동하도록 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과 개를 강한 존재와 약한 존재의 관계로만 바라보면 무언가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것만 같다. 우리는 서로에게 적응하고 관계를 맺으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이다. 무조건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나도 안내견에게 많은 애정과 에너지를 쏟는다. 사실 조이에겐 받는 게 별로 없다. 얘는 워낙 사랑받는 걸 좋아해서 내가 더 많이 준다. 그렇게 생명끼리 서로 교감하는 일에는 진정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밝고 풍성한 즐거움이 있다. 물론 안내견은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엄격한 훈련을 거쳤지만 이 친구들이 일부러 와서 김예지의 길을 내가 안내하겠소란 투철한 의지로 그것을 해주는 건 아니다. 그들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다른 어느 개들보다 더 인간에게 적응해 주었다. 인간의 룰을 익히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자신을 맞춰 주었다. 그럼 우리도 그들을 아끼고 그들에게 매일 자기 시간을 내어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무한한 애정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답해준다. 우리가 개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런 점에 있는 게 아닐까? 강한 것과 약한 것을 따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서로의 고유성이 이루는 하모니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말이다. 이 친구들이 야생의 본성을 버렸다는 점에서 그 조화로움은 역시 인간적인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인간적인 것은 언제나 참여자들의 동등한 노력과 배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인간적인 소통은 결코 일방적인 게 아니다. 보통 우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주인과 반려동물은 그저 서로의 곁을 내어주고 하나의 공간을 함께 쓰는 관계일 뿐이다. 그렇게 자기다움을 지키고 서로의 운명을 완성하면서 말이다. 조이는 내 말을 잘 따라준다. 그러나 나도 조이의 말을 따른다. 흐르는 음악의 앙상블처럼 내가 주도하는 역할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뒤에서 조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내가 앞장서서 멜로디를 이끌어 나가기도 하고 때때로 조이를 위해 무대의 스포트라이트를 양보하기도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의 작품과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피아노는 내게. 내 인생은 피아노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음악과 함께한 시간은 내게 깊숙이 새겨져 있다. 나는 지금도 피아니스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 그 정체성의 핵심은 무엇일까? 거기엔 아마도 개별성이 지닌 아름다움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내가 피아니스트로서 어떤 곡을 치더라도 그건 오직 나 김예지만의 연주가 된다. 같은 곡도 누가 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무슨 곡을 선택하더라도 나만의 주관적인 색깔, 고유성을 담아 연주할 수 있다. 어쩌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일지도 모른다. 이게 피아노가 알려준 가장 중요한 진실이다. 음악은 내 인생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어떤 것이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력이 약했던 난 라디오나 테이프, CD를 틀어놓고 동요부터 클래식 음악까지 뭐든 즐겨 들었다. 할머니는 내가 돌도 되지 않았던 무렵부터 슈베르트와 모차르트의 자장가를 직접 불러주셨다고 한다. 나를 위해 마련해 주신 실로폰과 멜로디언, 키보드 등의 악기도 많았다. 그래서 어른들에 따르면 대여섯 살 정도부터 나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트로트 반주자로 나서 멜로디언으로 비 내리는 영동교나 앵두나무 처녀 같은 곡을 연주했다나. 그러다가 집에 있던 작은 전자피아노에 앉아 기억나는 멜로디를 치기 시작했고 거기에 반주까지 곁들였다. 집안도 썩 여유 있진 않아서 음악을 할 형편이 못 되었지만 학교에서 진짜 피아노를 치면서 내 음악 인생이 시작되었다. 내 악기가 따로 필요 없이 학교 가면 그냥 칠 수 있는 것이 피아노였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내가 너무 피아노를 좋아하는 걸 썩 탐탁지 않게 생각했지만 내 고집으로 선택했다. 그렇게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정식으로 선생님께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아주 고집쟁이였다. 시간이 흘러 피아노로 대학을 갔다. 시각장애인이 대학 피아노과에 일반 전형 수석 입학을 했다고 해서 당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누군가는 그런 이력을 보고 내가 불굴의 의지를 지닌 장애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당시에는 여러 언론에서 그렇게 포장이 되기도 했다. 인간 승리, 역경을 이겨낸 기적 등의 찬사는 지금 다시 생각해도 민망하다. 나는 그런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저 내가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에 매진했을 뿐이고 그건 장애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피아노는 잘 칠 수 있으니깐. 난 피아노를 열심히 쳤을 뿐이다.